최윤영 성도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권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을 한 5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처음 3번은 가족여행으로 갔습니다. 가족여행으로 가다 보면 코스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한 3번쯤 갔더니 아 이제 안 와도 되겠다. 충분히 재밌었지만 이젠 볼만한 걸 다 봤고 제주도가 어떤 건지 대충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제주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좀 다른 각도로 제주도를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곳이더라고요. 제가 갔던 코스라는 게 있고 그 코스 외에 그 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구나. 내가 아는 거랑 굉장히 다르구나. 내가 아는 건 되게 작은 부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갈 때는 또 나름대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는 저한테 되게 좋은 기억의 섬이고요.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번에 가면 전처럼 가지 않고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볼 마음과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다른 각도로 볼 기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각도로 볼 기회가 없이 네 번째 제주여행, 다섯 번째 제주여행을 제가 할 기회를 만나버렸다면 그래서 저는 아, 나 제주도 알아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똑같은 스케줄을 타고 똑같은 코스로 함께 있는 일행들을 데리고 다녔다면 제주는 저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좀 지겨운 곳이 됐겠죠? 여행 같기보다는 좀 출장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기회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섬을 방문했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나름 이 일을 19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렇죠? 내년이면 제가 성역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은 모든 직업은 성스러운 거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점이 되었을 때는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 목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신방은 이렇게 하면 되고 양육은 이렇게 하면 되고 조직관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알겠다 이제 목회를 좀 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목회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아, 내가 알았던 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었구나. 그거는 조그만 부분이었고 목회라는 건 되게 다른 측면들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 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걸 20년 했다는 기분이 아니라 저는 막 1, 2년 된 사람 감정선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런 게 왔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이걸 할 줄 알아. 이렇게 일을 했다면 좀 지겨워졌겠죠. 그렇죠? 제 자신으로도. 그리고 좀 도태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라는 섬, 직업 중요하지만 인생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처음 살 때는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비슷한 길로 살다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지 대충 알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일해서 돈 벌고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하고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처음에 취미생활 한 번도 못 해봤을 때 직장에 못 들어갔을 때 내가 건강 인간관계를 못했을 때는 뭐 인생에 뭐 대단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인간관계하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사는 거네. 인생 이렇게 가는 거네. 인생 이거네. 인생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좀 알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장면을 만나는 행운이 우리한테 찾아오죠. 아, 인생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거는 되게 그냥 제주도 2박 3일 코스, 남들 다 가는 성산 인주풍이랑 서귀포 가는 그런 거고, 이 섬처럼 인생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고, 인생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걸 깨닫는 시점들이 와요. 깨닫는 기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겹다고 하기엔 모든 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겨울 틈이 없이 지나가요. 그렇죠? 지겨울 틈이 없이 지나갑니다. 영원히 사는 그러면 지겹겠지만 20대가 다 지나갔고 30대가 지나가고 있고 40대가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끝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틈 없이 새로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들이 찾아와요. 인생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인생이라고는 안다고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럼 인생은 전혀 다르게 다시 아이의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회를 못 만나면, 그런 기회 없이 시간이 길어지면, 인생 별거 없네 이 감정 상태로 오랜 시간 내가 살게 되면 좀 위험해지죠. 그렇죠? 사는 게 지겨워집니다. 그렇죠? 지겨워져요. 그리고 내가 방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내가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직업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죠? 직업에서 그런 것도 꽤 위험한 일이지만 인생 자체도 이런 굉장히 크게 위험한 일이 되죠. 우리는 이 점에 서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깨달음의 전부일 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권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권태는 무엇입니까? 깨달은 자의 지겨움입니다. 이런 거더라고. 이거야. 권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권태는 선지자라고 하기엔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에 오래 서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깨달으셨습니까?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 깨달음의 길은 다시 이어져 있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메마르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는 언덕을 오르는데 언덕에 올라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권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깨달음의 언덕에 서십시오. 하지만 여긴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길을 걷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섬도 달라 보이고 인생도 달라 보이고 때론 여러분들 직업도 전혀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권태를 좀 다른 단어로 설명해 보면 설득된 실망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둘이 계속 손발이 안 맞는구나. 네가 하는 걸로 하자. 설득된 실망이라고 불러보죠. 권태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그래도 쓰는 게 어디예요? 관계에서죠. 우리 권태기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할 때, 결혼해서. 그렇죠. 권태기란 뜻이 뭐예요? 난 너무 그지 같은 애랑 결혼해서 불행해. 이게 권태기예요? 아니죠. 권태기가 뭐예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안정적이야. 아니죠. 권태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뭐예요? 권태기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해가 돼요. 결혼 생활이 이런 거란 것도 알았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실망스러워요. 그게 권태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맥락이 있고요. 아, 결혼 생활이 이렇다는 게 설득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사실은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설득되지 않는 실망은 분노로 가죠. 분노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됐고 그걸 고치면 이렇게 나아질 거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일이 이 지경인 거야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싸우고 싸우고 싸우다가 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우린 이런 거구나가 진짜 이해되는 지점에서 정말 참 권태가 찾아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을 때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잘해서 하나님께 사과를 받고 고치고 뭐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이 이해가 돼요. 내 입장도 내가 알겠어. 그래서 일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권태기가 찾아오죠. 아, 뭐 이런 거구나. 이런 거네 뭐. 그냥. 이래서도 마찬가지죠. 아, 직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한 거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고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직장인 거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 설득이 됐어요. 근데 그게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이 일이 지겹죠. 어디 가서 뭔가 불평불만 할 수도 없어요. 왜? 설득이 됐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엔 안 들어요.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지겨워요. 그게 권태예요. 설득된 실망감. 그래서 이거는 성공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인생에 꽤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엔 이게 조금 더 대단할 줄 알았던 거야. 꿈꾸던 결혼을 했어.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어. 내가 원하던 뭔가를 이뤘어. 근데 이게 조금 더 대단할 줄 알았거든. 아, 근데 그냥 이 정도인 거야? 아, 그렇구나. 별거 없네. 권태기가 찾아와요. 특별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이해됐어요. 아, 뭐 이게 내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이 미친듯이 원망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 뭐 누구를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야. 이런 일을 사람들한테 닥쳐. 하고 설득이 됐어요. 이 실패. 그 다음에 콘테라 하시죠. 성공도 실패도 아닌 삶에서 권태는 찾아옵니다. 아, 인생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성공도 없고 대단한 실패도 그냥 이러고 사는 거구나. 고작. 그래도 권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설득된 실망감. 우리가 일정한 언덕이 여기가 정상이었는데 그 언덕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영화를 중간에 끊어버린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스럽겠어요? 안 실망스럽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실망스럽죠. 근데 그 실망이 뭔가 부당함과 분노예요? 아니죠. 좋은 흐름으로 왔죠.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권태는 깨달음의 표정으로 그런데 찾아오잖아요. 악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할 틈 없이 그냥 무기력해지죠. 지겨워지죠. 이게 권태예요. 여러분, 권태는요. 악하지 않습니다. 권태에 무슨 악의가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권태는 깨달음의 표정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권태의 첫 문장은 그리고 항상 맞아요. 거의. 권태는 마지막 문장이 틀린 것이지. 권태는 첫 문장이 맞아요. 아, 삶이 이렇구나. 권태를 불러일으키는, 권태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건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참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악의가 없어요. 악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깊이 들어옵니다. 권태는 악하지 않아요. 좀 권태는 해롭습니다. 권태는 해로워요. 왜 먼저 권태에 빠지면 삶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됩니다. 둔해진다고 표현하죠. 즐겁지가 않아요. 어제까지 즐거웠던 게. 그렇죠?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져요. 약간 뭐 시큰둥. 그냥. 그래서 권태 해로움의 첫 번째는 이 사람의 행복도를 굉장히 크게 줄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권태 해로움은 방만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럼 별거 없는데 이 사람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 임할까요? 아니죠. 대충 하겠죠. 권태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어쩔 수 없는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만큼만 해요. 그렇죠? 더 뭔가 할 마음이 없어요. 방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도퇴되겠죠. 이제까지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제일 심각하죠. 무너져 내려도 이 사람은 그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왜?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관계에서 권태를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관계에서 권태를 느꼈어요. 그럼 이 사람과 있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대충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겠죠. 그런데도 굳이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관계가 망가지겠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자리에, 내 직업에 권태를 느꼈어요. 그러면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럼 대충 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직장 내에서 내 위치나 내 역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내버려 둡니다. 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권태의 해로움이에요. 권태는 악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권태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태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권태에 빠지지 않도록. 권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 권태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깨닫고 알아가니까. 그때 권태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찾아와요. 하지만 그걸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해로워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이 혹은 권태에 너무 오래 머무르셔서 그분의 일정한 피해,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지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잠언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 연결해 보죠. 어리석어요. 이 바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퇴보하죠. 그 생각이 이 사람이 잘하던 걸 잘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더 괜찮은 사람에 덜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해요. 퇴보해요. 근데 이 퇴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요? 아,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퇴보했으면 내가 원래 진취적으로 대응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련하게 대응해요. 어떻게? 안일하게.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그래서 일이 진짜 망쳐져. 멸망한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패턴을 보세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퇴보하잖아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거기에 반응하고 퇴보하지 않게 대응해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권태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해서 퇴보가 벌어졌는데도 여기가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련하게 아니란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보가 멸망에 이르도록. 이 관계의 권태를 느껴서 대충 대하다가 관계가 흔들리면 그래도 이 관계는 되게 소중한 건데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사람이 깨어나야 되는데 아이 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뭐. 나 사실은 뭐 그냥 그래. 그럼 관계가 멸망한 데까지 간다. 내가 일에 대해서 권태를 켜서 일을 대충 하다가 일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긴장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 근데 아, 뭐 별로 안 중요해. 나도 하고 싶은 말 별로 없어. 멸망까지 가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뭐 지구 멸망처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 권태에 대한 멸망이 여러분들에서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합니다. 근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둬요. 나한테 소중한 것인데도. 왜? 그 순간 소중하다고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권태는 악하지 않아요. 근데 권태는 해롭습니다. 내가 권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내가 그 단어 갑자기 생각났네. 뭐였죠? 응? 아, 이럴 때 감동이죠. 이럴 때 침묵이 흐르면 내가 슬퍼지는 거거든. 그래서 막 한 10여 명이 아주 조그만 소리로 제목을 얘기해요.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건 좀 권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 여러분들 중에 탐심에 푹 빠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권태에 푹 빠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탐심이 가끔 우리를 흔들듯이 권태가 우리를 가끔 흔들어버려요. 그렇죠? 왜? 권태의 함정에 빠지는 권태라는 이걸 병으로 표현한다면 권태의 병에 취약한 체질은 자신감 넘치거나 고집 센 성격이 이 권태의 병에 잘 걸려요. 저희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죠. 저에게. 저 같은 사람이 권태에 잘 걸려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 좀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에서 좀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권태에 잘 걸려요. 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필터링하는 필터가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악함이에요. 그렇죠? 악함을 내서 필터링하는 능력은 탁월해요. 근데 이 권태는 이 악함의 필터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악함의 필터링을 내가 했던 사람의 그 자신감은요, 권태에 좀 쉽게 빠지는 체질이 돼요. 제가 잘 걸려요. 이건 이거네. 이건 이거네. 그냥 이런 거네, 뭐. 자신있게. 근데 그게 자주 저를 멈춰서게 하고, 생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내 성장을 둔하게 만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는 여전히 자신감 이런 게 저는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에서 거북이의 감정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주로 난 토끼의 감정이 그래요. 근데 정말 겸손해집니다. 아, 권태는 자주 잠들어버리는 토끼와 같아요. 내가 너무 자신감 있고 내가 재능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 조금 깨달으면 잠들어버려요. 조금 깨달으면 또 잠들어버려요. 겸손한 어떤 크리스찬, 특별히 저보다, 죄송한 표현으로, 어떤 면에서는 제 편견으로는 저보다 재능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동역자가, 어떤 후배가, 어떤 선배가 꾸준히 걸어가면서 제 앞에 걸어가는 걸 봐요. 저 사람은 거북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걸어가는구나, 저렇게. 어? 날 지나갔네. 괜찮아요. 뛰는 토끼는 거북이가 못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우리 안에 이 권태를 다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권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권태는 문제가 빠져요. 왜? 깨달음의 표정으로 찾아오니까 권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권태에 빠집니다. 권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권태를 해결하려고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감정만 해결하려고 해요. 아, 이 무기력한 감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지겨운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권태는 생각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만 다루어서는 권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권태를 감정만 다루면서 해결하려고 하셔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권태의 생각을 다루셔야 돼요. 이 세 번째, 권태의 생각을 다루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는 세 번째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권태를 준 생각. 어떤 깨달음 때문에 권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잘못된 것으로 공격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권태에 빠진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권태는 잘못된 생각의 이슈가 아니라 모자란 생각의 이슈예요. 어디가 모자라?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충분한 생각이 아닌 영화를 중간까지 보고 거기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아직 언덕이 올라왔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권태는 아 내가 생각을 충분히 안 했구나. 내가 끝까지 안 했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나를 권태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면 이 생각은 아직 미숙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정답이라고 하는 건 당위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적정성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정답이라고 하는 건요.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건 당위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적정성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 이런 생활 습관으로 사셨고 이런 병력이 있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병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저 어떻게 치료해요? 아 그건 나도 잘. 그럼 그 의사는 어떤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인생이 그냥 이런 거네. 아 인생이 이렇네. 인생이 저렇네. 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건 모르지. 아 그래 그럼 넌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생의 정답은요. 당위성이 있지 않아요. 적정성이 있지.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살리는 결론까지 끌고 가야 그게 충분한 생각이에요. 그 결론이 우리를 죽이는 생각이면 그 생각은 미숙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권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권태라는 것이 권태에 빠지면 내가 삶에 다 시큰둥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뭔가 깨달아서 그런 것 같은 그게 약간 권태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살짝 좋기도 해요. 권태에 빠지면 내가 뭐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영심에서 걸어내려오시고 내가 아 계속 이러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권태를 풀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감정만 다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다루려고 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다뤄요? 내가 이렇게 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요. 권태를 준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설득되지 않지. 근데 미숙한 생각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어서 하셔야 돼요. 이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직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다니던 길로만 같은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다른 길이 있어요. 같은 길도 다른 뷰로 가면 달라요. 내가 같은 패턴으로 살고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인생은 이래라고 말하는 건요. 한 길만 가시고는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려고 하셔야 돼요. 자세히 보려고 하셔야 돼요. 권태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야말로 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랑 권태기에 빠지셨어요? 어느 때보다 이 관계에서 고민하셔야 돼. 안 그러면 그 관계 죽습니다. 관계도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요즘에 뭐 별로 신경 안 쓰여. 요즘 그냥 별로야. 그 관계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 관계에 더 신경 써야 돼요. 마음 써야 돼요. 그 사람을 오래 들여다봐야 돼요. 천천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 사람이 사실 나한테 소중하지 않나? 나한테 의미 있지 않나? 이대로 이 관계가 무너져 내리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 관계가 지금 이런가? 내가 무엇을 실망했나? 무엇을 원하나? 내가 뭔 잘못된 것을 원하고 내가 어떤 지점에서 내가 잘못된 호흡을 갖고 있나? 뭘 할 수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처럼 일에 대해서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아 요즘에 일 별로야? 그냥 나 요즘에 대충해. 여러분 1, 2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일에 권태기가 찾아와서 일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일을 왜 시작했나?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분이 나한테 지겨운가? 어떤 분이 나한테 의미가 없는가? 어떤 분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인파이트 하셔야 돼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더 신앙적이 되셔야 돼요. 저는 신앙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막 바닥에서 뭐 통성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신앙이 떨어졌을 때 어디 막 어디 가가지고 막 2, 3일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데 왜 그래요? 떨어지니까 그렇지. 이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관계든 그것이 신앙이든 무엇보다 인생이든 내 인생에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인생에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인생에 별거 없는 것 같다는 감정 여러분들은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그건 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대충 움직이게 만들고 그 여러분들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 되면 큰일 나요. 인생이 별거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인생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하기가 제일 쉬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태우고 미련한 자의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 있는 자는 권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도 신앙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도 더 정상 저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음을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요즘에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맞나요? 내가 요즘에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옆에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 있는 사람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태를 지킨 주 확신 이런 생각, 인생 이거네 뭐네 뭐네 이렇게 내가 해버렸던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러해서 이러한데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럼 이 다음 문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권태를 가져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생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 더. 이거 기억나요? 옛날에 광화문에 있었던 건데 2012년이더라고요. 이 광화문 교부빌딩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는 시한 구절.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앉아서 오래 봤습니다. 기억나요, 저는 이 구절이. 왜? 그때 나 개척 2년 차 때거든. 얼마나 내가 가난했겠니, 심정이. 그냥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약속이 있었겠지, 강화문에서. 그냥 계단에 앉아서 이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나 이런 구절을 잘 감동 안 받거든. 근데 힘들었나 봐. 난 개척 초기에 내가 안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었나 봐. 그때 내가 했던 짓이 떠오르면 힘든 사람이 하는 짓이야, 보통. 그렇죠? 이걸 한참 봤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는 다른 그림이 있는데 굳이 빌딩까지 보이는 걸로 구해봤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전 이 문장이 권태에서 우리를 걸어나오게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십니다. 하나님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쁘게 생기셨는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때로 대충 보고 너무 자신감 넘치게 성급한 결론을 내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이게 진품인데 대충 보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적 있잖아요. 유럽의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진짜 유명한 그림 앞을 딱 서서 교과서에서 봤던 거네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거 진품인데 이거 자세히 보면 교과서랑 조금 다른데 되게 대단한 건데 그렇죠? 저 옛날에 로마 갔을 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렇게 천장에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고개를 하늘 들고 걸어서 지나가더라고. 미켈란젤로다 하면서 그리고 갔다 와서 천지창조를 봤다고 얘기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에 가면 거기 키퍼 하시는 분이 계속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요. 왜? 이거는 멀리 있는 그 전체를 사람들이 목에 꺾어지게 그걸 쳐다보고 오래 바라봐야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품이에요. 가품이 아니에요. 가품 보듯이 쓱 진품이랑 똑같네. 가품이랑 똑같네. 그렇지 않아요. 오래 봐야 알아볼 수 있어요. 천천히 봐야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진품이 인생을. 진품이 인생을. 진품이신 하나님을, 진품이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시다. 권태, 다른 편 여러분 삶에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삶에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직업이 이러네, 뭐 관계가 이러네, 신앙도 이러네. 사는 게 별거 없네, 뭐. 아직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선지자의 미소를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 근데 난 사는 게 지겨워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너는 학생이야. 배워야 되네. 아, 사는 게 지겹니? 그럼 아직 사는 걸 모르는구나. 사는 걸 정말 알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더라. 모든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사는 걸 모두 깨달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더라. 한순간 한순간 행복하다고 하더라. 소중하다고 하더라. 감사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 삶에 열정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 사랑하게 된다고 하더라. 삶을 정말 알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 근데 아직 그냥 지겨우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니까 배워가 보자. 배워가 보자. 삶이 아름답다는 걸 알 때까지. 그렇게 이 삶 앞에서 겸손히 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넓게는 뭐 모르겠지만 좁게는 권태는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자주 깊게 선한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기를 메마르게 할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즘에 그냥 메말라 있다면,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다면, 생기가 사라졌다면, 주님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알게 하시고 내가 느낀 것보다 더 느끼게 하셔서 내 삶의 생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각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 주의 생기를 덧입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